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 도착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경유하는 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합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초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각국이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대화 궤도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긴장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관련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미중 관계 전망과 관련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보고 싶지 않다며 양측 간 공동 기반을 이루기 위한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가속화되는 군사력과 최근 타이완 주변에 대한 중국 군용기와 군함 활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타이완의 2017 국방보고서 초안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출몰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전략적 방향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무력 시위,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갈등 위기 가능성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수사당국이 김정남 씨의 자녀로부터 얻은 DNA 샘플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특히 숨진 사람이 김정남 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수사관들이 그의 자녀들 중 한 명으로부터 DNA 샘플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그러나 DNA 샘플이 김정남 씨의 두 아들 중 누구에게서 채취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는 중국의 첫째 부인 신정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금솔군을, 마카오에 있는 둘째 부인 이혜경 씨와의 사이에는 아들 한솔군과 딸 소리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리비아 국경 인근 이집트 군사기지에 특수군과 무인기를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언론들은 이집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중해 도시 시디 바라니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군의 파병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본 일은 있지만 어떤 다른 출처로부터도 그 같은 소식을 들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언론이 개인의 세금 보고 내용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1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로 3,800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적지휘부 제거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근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자메이카 정부에 북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사면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모레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5일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적지휘부 제거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근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으로 은밀히 침투해 요인 제거와 핵심 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의 배치와 함께 관련 훈련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이 한반도에서 한국 측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엔 제75 레인저 연대, 델타포스, 그린베레 등 미국의 육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와 합동특수전 부대까지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오전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네이비실 6팀에 의해 사살된 빈라덴의 시신을 아라비아해에 수장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슨호의 제임스 킬비 소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칼빈슨호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reinforce our alliance with the South Korean Republic.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piece, and that's really where our focus is.
여기에다 대전차 미사일과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한 미군의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알카에다 지도부 암살 무기로 유명한 프레데터의 개량형으로 8km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 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아울러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에서 갱도 내 적소탕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 지하 갱도와 유사한 시설에 들어가 곳곳에 숨은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정밀 탐색해 파괴하는 훈련으로 특수 요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적진으로 침투하는 공중 강습 훈련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는 건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강압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그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윤 박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으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수부대 참수 전략이라든지 무인기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년보다 규모가 커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양상으로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북한과의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로 나오려고 하는 또 강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상당 기간 이 기준을 이어갈 것 같아요.
정성윤 박사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결국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북한이 원하는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어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고 미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두 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 안팎의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 방안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의장은 북한이 키 리솔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기간이나 4월에 있는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들과 연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미 합참은 밝혔습니다. 미 합참은 이번 통화가 긴박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메이카 정부에 북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다 견고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메이카 국적 선박인 선 유니온호에 북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말 자메이카 정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우방국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자국 항공기와 선박에 북한 주민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으로 북한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엔 제재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과 자메이카는 1974년 수교했다가 1993년 국교를 단절하고 공관을 철수시켜 현재 우방국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의 임금이 싸 일부 자메이카 선박 회사들이 이들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는 자메이카 선박 뉴 훈춘호가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선원들이 노동 계약서 없이 최저임금인 월 500달러를 받으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러시아 선원 노조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통과되기 전이라 북한 선원을 고용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아이티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10개국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던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북한과의 갈등으로 최근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제재 조치를 담은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는 14일 현재 18개입니다. 이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북한 외교관을 겨냥해 각국이 취한 조치들은 과거 이행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이나 외교 공관에 대한 이행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보고했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십 년간 묵인했던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 공간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여럿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이 있는 나라들이 2321호에 따라 취한 조치를 이행 보고서에 반영하면서 북한 외교관의 입지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2321호의 결정사항을 감안해 이행 보고서에 북한 학생의 숫자와 관련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 과정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이 2321호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신속하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라오스와 우간다는 제출 시한인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북한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싱가포르는 같은 날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 교역과 금융 분야 등과 관련된 조치 사항들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사무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영국과 국제사회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외교관 등에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무기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해병기동군 사령관 로런스 니콜슨 중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 가까운 백령도를 시찰했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이상훈 한국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현지 한국해병대 6여단을 둘러보고 유사시 미 해병대 전력을 서북도서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해병대 사령부는 니콜슨 사령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제3해병기동군은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되는 중요한 증원 전력입니다. 올해 북한의 총 외화 수입이 2014년과 비교해 약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외화 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36억 달러에서 최대 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올해 북한이 감당해야 할 손해가 약 8억 달러로 추정돼 2017년 북한의 총 외화 수입은 2014년과 비교해 약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외화 벌이 활동은 크게 수출, 남북 경협, 노동자 해외 송출, 관광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북 경협은 대남 수출과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을 뜻합니다. 기타 분야에는 무기와 불법 거래, 용선료와 운송료, 이버료 수입,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조형물 건설 등에서 나오는 수익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분야별 외화 수입을 계산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는 수출 32억 달러, 남북 경협 1억 달러, 노동자 송출 수입 최저 2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 그리고 관광은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에 달하고 기타 외화 수입은 약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수출은 약 90%가 대중 수출이고 광물류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외 수출은 올해 약 7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2705와 2321호를 통해 석탄, 철광석, 희귀광물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의 외화 수입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 달했습니다. 남북 경협 분야에서는 대남 수출의 경우 2010년 524 조치로 또 개성공단은 지난해 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수입원이 모두 막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수입에 대해 한국통일연구원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은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수를 한국통일부가 추정한 10만 명으로 전제하고 노동자 한 명이 매년 벌어들이는 순수입을 최소 2천 달러에서 최대 6천 달러로 잡아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개성공단 수입보다는 많지만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북한의 새 외화 벌이원으로 떠오른 관광 분야의 수입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윤인주 전문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2014년에 최소 3천만 달러에서 최대 4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액을 약 1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 조형물 제작이나 각종 해외 건설, 해외 투자, 북한 식당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이 만수대 창작사가 주관하는 해외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이 사업뿐 아니라 조형물 수출도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화 벌이에서 매우 중요한 광산물 수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 수입은 전반적으로 정체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몇 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 수출이 줄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국이 최근 2015-2016년 북한 식용 곡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 아틀라스 자료를 인용해 2015년도에 북한이 10만 7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 8천 톤, 식량 수입은 7만 9천 톤으로 중국에서 4만 8천 톤, 우크라이나에서 2만 8천, 러시아에서 3천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확보한 식량은 8만 3천 톤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 7천 톤, 식량 수입은 5만 6천 톤으로 중국에서 3만 5천 톤, 우크라이나에서 1만 4천 톤, 러시아에서 7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상업적 식량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상업적 식량 거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꺼리고 지원 물품을 실은 선박이 때때로 봉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업자들과 기부자들이 북한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유통업도 발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시장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상품들이 국경지대에서 전국적으로 큰 방해 없이 운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움직임과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식량 부족량이 크게 늘었지만 식량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며 이 또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씨 피살 등 북중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쥐는 듯한 중국의 움직임은 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보내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은 사건 직후만 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북중관계 최대 악재로 여겨졌습니다. 곧바로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가 발표되고 북한이 자극적 표현을 쓰며 반발하자 두 나라 관계에 깊은 금이 갔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북협력에 본격 나설 때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에 대북 원유 공급을 기껏해야 2, 3일 중단하는 선에 그쳤던 중국이 이번처럼 심각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s the first time I have seen the Chinese really get serious. In the past, we saw them cut off oil for 2 or 3 days to the North Koreans.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 압박에 중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압박을 더한다면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과거에 무수히 반복됐던 냉각기일 뿐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오랜 태도엔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하며 북한을 벌주려는 듯 움직였지만 결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안는 중국의 한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inese want to be seen as enforcing the sanctions. So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 do think there is a desire.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선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제재 이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지역 은행 등 각 지방에서의 제재 이행은 매우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동참하는 듯하다가 곧바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국식 압박은 중국 관리들과 직접 소통해 온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수십 년째 당연시 되어온 관행입니다. 전 북한 고위관리 출신 A씨는 BOA에 중국은 김정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북한이라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쫓기는 체제로 인식해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압록강, 두만강 앞까지 들어서는 것은 자국의 핵심 이익인 영토와 체제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북한이 사라지면 체제 위협에 처할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겉으로는 북핵 문제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로 변방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중국의 속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처럼 이중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중국의 오랜 딜레마로 표현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China continues to be faced with the same dilemma that they've had for years. On one hand, they don't like what Kim Jong-un is doing.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국 기회를 훼손하는 김정은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김정은을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각별히 주의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최근 중국이 취한 일련의 압박 조치를 대북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길성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만나 두 나라의 공고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한 것은 북중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의 전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내리막길로 치닫던 북중관계가 다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수개월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대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며 중국은 백악관의 대북 접근법을 보기 전에 주도적으로 정책 변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Chinese are not going to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ir policy until they see what Trump is doing.
게다가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타이완 문제 등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의 이런 인식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려는 동기 또한 부여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1999년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직후 미국과의 모든 외교 대화를 차단했던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만큼은 계속했다고 회고했습니다.
Back in 1999, as NATO accidentally bombed the Chinese embassy, China stopped all diplomatic interactions.
문제는 중국의 대북 협력 방향이 대화와 협상 쪽에 맞춰져 있어 중국의 추가 압박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의 말은 중국의 이런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all about sticks, pressures, punishment, all kinds of that things. But also, I think it'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work together to talk about carrots.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징벌 등 채찍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 유인책 등 당근에 대해 협의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이런 인식을 갖는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제공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 would US offer in return? What kind of incentives they would offer to China to do this? The Chinese will say that well,
미국은 석탄 수입 금지로 할 일을 했다는 중국에 추가로 대북 에너지 공급까지 끊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안정을 흔들지 않으려는 중국은 육자회담 혹은 평화조약과 비핵화 동시 추진 등 기존 제안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으로선 가장 근본적 요구 사안인 사드 배치 철회마저 어렵다면 미중 협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며 대북 협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를 행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 등 대북 압박의 결과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칠 것이라는 중국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래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결의안을 내놓는 것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중국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1년 유예하거나 중국의 육자회담 주선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전략이 이 같은 압박, 억지, 제재에만 집중될 경우 중국의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a strategy that is solely focused on military deterrence and pressure in the form of sanctions is probably not going to be effective.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를 엮어주던 기후변화 문제를 대체할 협력의 매개로 떠오를 수도 있다며 선행조건 제시와 중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외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국과 북한이 두 나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이는 미국에 대항해 서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중국을 화나게 만들어 제재를 강화할 명분을 북한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He's done us, you know, the greatest favor we could possibly ask for by continuing to take these actions that make the Chinese very angry and frustrated.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 개발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 두 나라가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귀환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귀환 국군 포로 간담회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고생하는 국군 포로도 있고 생사 확인이 안 된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군 포로는 물론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정치적 사안과 관계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시민은 북한을 절대 여행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특별 사면해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14일 전화로 이뤄진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억류 문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선고한 15년 노동교 하형은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그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처우를 고려할 때 미국 시민이 북한에 여행 가는 것을 강력히 만류한다며 원비어 사건은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들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여행 경보를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 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이등석이관은 지난달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3월 2일이 원비어 씨를 방문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도 지난달 28일 VOA에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측에 원비어 씨의 수감 장소를 알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그 소모기 서기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뒤부터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며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가 직장에 다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운동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정착해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를 기준이 여기고.
그리고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일격인가?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조위 이선화 팀장입니다.
이 과정은 북한의 탈주민 재직자분들하고 구직자분들을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직업 유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조위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법과 같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재직자 교육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하면서 공감하고 또 인간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다 주민분들 중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이런 실무에서부터 혹은 이제 내면 안정이라던가 이런 정서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은 이제 그런 역량 강화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 이 토요일 날 진행되는 과정은 북한이다 주민 재직자분들을 위해서 인간관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존감 확립 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 위주로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 그 가운데 3월 11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월 한 달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심영미 교수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날 강의는 직장생활과 자아존중감이라는 주제로 자존감이 무엇인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심영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세트민들이 자존감이 몹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상처라든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육을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강의 시간들이 마련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는지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정말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육 중간 교육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꼭 이루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꿈입니다. 제가 나는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통일된 나라에서 죽겠다.
좋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뒷말씀을 제가 이어가기가 상당히 좀 너무 뭉클해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심영미 교수는 탈북민들이 이야기한 다양한 욕구들 가운데 작지만 실행으로 하나하나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확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는 김홍매 씨입니다.
자, 전정감을 높이는 시간이었고요.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 자존심만 높아요. 저 사람 나를 욕심 보지 않는가 할 줄 모르면서도 그런 것만 있었는데 그 자존심을 나아야만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 탈북민 강하나 씨는 상담사라는 자신의 직업 특성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며 쌓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받는 이 시간이 저희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업 시간이 우리들은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모든 게 다 처지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처럼 정말 에너지를 받아가고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심영미 교수는 탈북민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또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회복을 통해서 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승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졌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행정자치부가 오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선거를 참정권과 선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임시공휴일로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고리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5월 9일이면 앞으로 50여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군요.
네, 앞으로 딱 55일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이미 대통령 선거 준비 절차에 들어가서 후보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오늘 대통령 선거일 지정, 이 선거 준비 과정상의 그 세부적인 일정이 함께 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한국에 있지 않을 부재자 신고도 해야 되고요. 해외 거주 한국인에 대한 등록 절차가 또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달 28일까지였는데 이게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어떤 공직을 내려놔야 되고요.
네.
대통령 후보자들의 최종 명단, 그러니까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4월 16일 이후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나섰는지 그 최종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단 22일간입니다. 이 22일 동안 재외국민 투표, 선거일에 앞서 진행되는 투표, 사전투표도 함께 실시됩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들의 활동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언론사들, 방송사들, 유력 후보들에 대한 뭐 연설이라든지 뭐 관련 토론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15일 현재, 오늘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를 살펴봤는데 벌써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의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이름도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있습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그 무소속 후보 국민들도 4명이 있는데요. 이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대처 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40살 이상이면서 선거일 당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소환 날짜도 나왔군요.
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하겠다고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1일 오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형식 그리고 수사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그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출두에 예의가 있을 것인지 일반 국민들처럼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 카메라 앞에 멈춰 서야 할지 이런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 수사 후에 결정될 사항이겠지만 지금까지 특검 조사와 헌재 판결을 볼 때 그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점,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비선 실세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그렇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들의 구속 상황과 무관치 않은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섣부른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령 관련 소식 끝으로 살펴보죠. 오늘 3월 15일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있죠.
네네. 그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한다는 제한 조치를 내린 기준일이 바로 오늘 3월 15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을 여행사를 통한 여행 상품을 중국에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사드 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 중국 사회에 한류 제한 조치들이 계속 있었고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이 말씀드린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롯데그룹 등 한국 상품 또 매장에 대한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중국인들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이 완전 금지되면서 이 한국 곳곳에 아주 큰 파장일 것으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중국 현지와 한국 곳곳에서의 이 중국발 사드 한파 상황을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이 중국 랴오닝성 지역의 여행자 취재를 통해서 오늘부터 한국 관련 여행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됐다고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관련 피해 조사에 들어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나 부산, 인천 등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았던 지자체, 또 여행 관광업계 호소에 긴급 자금 지원들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절반 이상의 매장 영업이 중단된 롯데마트, 또 롯데그룹 계열사 관계자, 여행 관광업계 등 피해 기업과의 정부 차원에서의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일련의 피해 상황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서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3월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1000km 정도 날아갔고 이 중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해왔습니다.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의 첫 장비를 최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관리는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사드는 순수한 방어를 위한 것으로 영내 다른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드는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종말 단계에 요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